capita, eh?2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에서 잘 지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도 34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34장의 핵심 내용은 이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목자. 여기서 이제 목자라는 말은 지도자들, 뭐 대통령, 뭐 회사의 또 뭐 과장, 뭐 부장, 뭐 가게 사장, 뭐 교회의 뭐 교사, 목사.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각계각층에서 이 자기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이들을 일으키는 그 가르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로 세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목자로 세우셨지요. 여러분 이제 다들 저마다 뭐 많든 적든 저마다 맡은 양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양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목자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완벽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갈보리 아카데미에서 했던 무례한 기독교 내용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나라의 권능과 현존을 증가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그 목자적인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해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한에서 참된 목자는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구하다가 막 그것만 이렇게 막 붙들고 있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야 사실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우리 속에는 이제 내가 완전한 목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구하지요. 내가 부족한 것들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럼 당연히 보이죠. 전임자의 잘못이 보이죠. 전임자의 부족함. 어느 위치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다들 자기 전임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봤을 때 뭐 본받고 싶은 점도 있죠. 다들 그죠? 하지만 또 저런 점은 나는 좀 닮고 싶지 않아서 나는 좀 더 고쳐서 나은 부모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거든요. 뭐 그러나 이제 자기는 뭐 잘 알고 있잖아요. 내 스스로의 약점. 우리 각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 약점 있잖아요, 그죠? 뭐 없습니까? 다들 표정이 보니까 아이고 전혀 완벽한데 이런 표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 약점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년 전으로 지금 좀 돌아가가지고 5년 전에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5년 전에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던 약점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지금 생각하는 약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약함이란 건 잘 극복되지 않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크게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큰 결점이 있었지요. 사실 지도자로서는 아주 큰 결점이에요. 이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는 그 연설이 안 됐습니다. 모세는 공황장애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극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 그 아론을 대신 붙여줍니다. 모세인들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그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자였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교육 중에 필수적인 건 연설이에요. 연설. 아마 어릴 때부터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발성도 노력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연습도 막 이를 악물고 했을 거고요. 노력을 해도 극복 안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약점들이요. 일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극복 안 되거든요. 어릴 때 친구 잘 못 사귀던 사람이 있잖아요. 커서도 그거 친구 잘 못 사귀어요. 사실 이 뭐 또 너무 절망적인 소리 절망을 하지 마시고요. 보통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요. 어릴 때 내가 집중을 잘 못했던 성향이었잖아요. 그럼 그 커서도 잘 극복 안 됩니다. 커서도요. 시험 친다고 해도 집중이 안 돼요. 막 내일 당장 중요한 시험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좀 그 대장 노릇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막 선배들한테 버릇없이 굴고 막 기어 오른다고 막 혼돈하고 막 쥐어 터진 적도 많았어요. 예, 까분다고 막. 그래도 쉽게 안 고쳐져요. 또 제가 봤을 때 이 나쁜 면모가 있잖아요. 저도 싫어하는 내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또 저는 잘 기어 오르면서 저한테 기어오르는 동생들 못 참습니다. 예. 와, 정말 어째 이리 성격이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막 기어오르면서 나한테 막 기어오른 놈들은 다 혼쭐을 내놨습니다. 아주 막 눈물 쏙 빼놓습니다. 예, 사실 저도 정말 고치고 싶은 약점인데 예, 잘 안 고쳐집니다. 정말 애를 쓰거든요. 아, 저 동생을 참아줘야 된다. 아, 참아줘야 된다. 이러면서 뭐 형들한테는 막 바락바락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대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여러 곳에서 목자로 부르신 것은 완전한 목자 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점 싹 다 뜯어 고쳐가지고 완벽한 목자의 본을 보이라 이런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그런 고민에 봉착하지요.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하고 싶지만 내 삶이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는요, 예수를 소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하면서도 그 속에 나의 완전한 삶을 소개해야 한다는 강박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 깔려 있어서는 안 돼요. 결국엔 사실 매력적인 내 삶의 방식을 토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복음은 꼭 그렇게만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은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시궁창에서부터 저 위에 반짝반짝이는 궁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됩니다. 부족한 방식으로 전파된다고요.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면서 살아가다가요, 우연히 그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지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거지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뭐 그죠? 평생 안전뱅이로 구걸하며 살다가 내가 갑자기 기적을 맛보고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것. 그 여러분 모습에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냐고요? 아니면 요즘 세상으로 치자면은 마약에 막 쩔어서 살다가 뭐 어릴 때부터 감방 들락달락하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마약도 끊게 되고 동네 마트에서 이제 물건 포장을 도우는 일자리도 가지게 되고. 그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매력을 느끼십니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저는요 매력을 못 느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한테는요 안전뱅이로 살다가 일어난 기적보다 마약 중독자가 끊고 새 삶을 시작한 커다란 전환보다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서 경쟁의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고 가난한 집안에서 서울대 들어가고 나와서 판검사 되는 그런 인생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거지가 뭐 일어나갖고 한 거 별로 안 매력적이에요. 매력으로 접근하게 되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매력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인 매력으로 목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드러나는 거는요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성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거기에 정말로 내 이름에 대한 욕심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한 목자 되라 하신 것 아닙니다. 약점을 극복하고 꼬투리 잡힐 것 없는 인생 살아서 온전한 목자 되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목자 되라 부르신 겁니다. 자꾸 자기 스스로가 완전해지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코칭 세미나를 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코칭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가능성을 끌어내준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뭐 그 강사님 말씀하시기에 뭐 타이거 우즈한테도 코치가 있었고 김연아한테도 코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코치들이 우즈보다 골프 잘 치고 김연아보다 피겨 잘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코치들이 김연아를 야단치고 타이거 우즈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목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요 도전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누가 도전합니까? 아이들이 도전해옵니다. 뭐 저는 아직 그래요. 아이들이 도전해옵니다. 아니 아빠도 못하는 걸 나한테 시키면 어떡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기술이 있고요 뭐 능력이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어요. 온전함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그 아이의 말이 말만 따지면 맞습니다. 저는 아이만큼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이 없어요. 뭐 멋들지 피아노를 연주할 기술이 없습니다. 그렇게 연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소리를 압니다. 할 줄은 몰라도요 아이가 틀린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요. 아이만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네가 지금 사용하는 영어가 적절하지 않고 무리한 말이라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완벽함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다는 것. 그것을 소개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지요. 이 에스겔 34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주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목자 모티브를 가지고요. 신약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목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하는 데 씁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합니다. 자기는 비록 사람으로 왔지만 한마디로 그 말은 뭡니까? 눈치채야지요. 에스겔 34장을 읽으면 예수님 말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에스겔 34장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들어서 선한 목자로 비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필 목자지? 그만큼 양을 잘 돌보는 사랑이 많은 지도자라는 뜻인가?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하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선포였던 겁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것은.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요.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이 참된 목자, 온전한 목자가 우리를 다스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요. 25절을 보니까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라고 하고요. 27절을 보니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합니다. 28절에도 평안이 거주하리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 목자에게도 사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 달라요. 물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평안도 있지만 그건요 잠시 잠깐입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지도자가 바뀌면 잠깐의 태평성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탁월한 대통령이라도 영원한 평안은 없어요. 영원은 그냥 몇 년 못 갑니다. 반드시 레임덕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았던 가장이 쓰러지면요. 그가 누려왔던 가정의 평안은 박살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요. 부모를 누가 모시냐 다투기 시작하고 게다가 한국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외국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또 쉽게 원망의 대상이 됩니까? 외국에 나와 있다는 핑계로 돈만 보낸다 해도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서운함을 다 달래기가 어려워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은 사실 허상에 가깝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사람 목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교회는 왜 이래 시끄럽나? 평안이 없나? 그런 불만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요. 그냥 자기 보기에 평안한 교회에 떠돌아다니게 놔두면 됩니다. 어디 가보세요. 그런 교회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 결국 정착하는 곳이라고는요. 정착도 아니에요. 그냥 대형교회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처럼 다녀서 교회 일을 모르는 채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냥 손님처럼 오면요. 참 평안해 보입니다. 아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다들 사랑하고 평안하고 이랬나. 하지만 저는 속내를 알지요. 지금 속이 시끄먼 사람이 있는데 마야 알지요. 우리도 손님으로 오면 그래요. 손님으로 오면 아이고 갈보리에 막 다들 막 이렇게 따뜻하고 환영하고 수요 예배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모이고. 예, 그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예. 저도 신방 가보면요. 정말 평안해 보이는 집이 있어요. 예. 나중에 고백해요. 아, 목사님 오기 10초 전까지 싸우고 있었다고. 예,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예, 몰라요. 이 평안은. 손님은 모릅니다. 이처럼 그것이 존경받는 대통령 목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일생에 거쳐서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사투를 부리지 않습니까?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사투를 벌이잖아요. 어릴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걸 학벌이라 생각하지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보면 자기 눈에 평안해 보이거든요. 어중간한 대학 나온 사람들 보면 막 학벌 얘기할 때마다 불안해 보이고, 나중에는 또 막 연봉 따지고 있습니다. 막 노인들은요, 건강 따지고 있어요. 예, 건강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건강만 있으면 죄다 평온해 보이나 봐요. 자기들 눈에 그 허상이라고, 허상. 하나님 바깥에서 평안처럼 보이는 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생선뼈다귀에 불과합니다.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에 잘 나타나지요. 우리 인생 사실 그만큼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나 싶어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그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 양반이 이제 한 세 달 가까이 지금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데, 그날 운이 좋았는지 커다란 그 청새치를 잡게 되죠. 실제로 이 청새치가 너무 커가지고 막 이 배가, 이 노인이 모는 배가 그 청새치를 컨트롤을 못하고 청새치한테 그 배가 끌려다니는 상황을 맞이게 됩니다. 예, 그 바다에서의 노인과 그 청새치 물고기와의 싸움을 이거 단순한 그 문장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노인이 그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죠. 이 청새치를 잡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대자연 앞에서도요 굴하지 않고 그 청새치를 이겨냅니다. 엄청난 청새치에게 자기 배가 끌려다니면서도요 이 노인은 결국 쓰러지지 않아요. 결국 청새치를 잡아내요. 그런데 남은 게 뭐 있어요? 오는 길에 청새치 피냄새 맡고 상어떼 만나가지고 청새치 다 뜯어먹혀버리잖아요. 집에 도착하니까 뼈다귀밖에 안 달려있어, 배에. 그럼 자기는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버리고. 생선 뼈다귀만큼 쓸모없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 가끔씩 우리 그 사골 구워갖고 막 저한테 주고 일하시는데, 사골은 고국이라도 할 수 있지. 우려서라도 먹지. 생선 뼈다구고 청새치 뼈다구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요, 이 이야기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 없는 인생 죄다 노인과 바다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자기는 사투를 벌여요. 열심히 삽니다. 이 세상에 어디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제 나름의 열심이라고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사는 인생 한 명도 없습니다. 길거리 한량 같은 백수라도요. 괴롭다고 합니다. 아, 고민이 있습니다. 이랍니다. 아, 제 보기에는 진짜 맨날 PC방만 다니고 고민 없을 것 같은데, 고민이 있다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제각각의 목표와 욕심에 따라서요, 사람들은 사투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야 평안해 보여도요, 단 한 인생도 평안한 인생 없어요. 저마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때때로 정말로 짜릿하고 보람찬 승리도 맛봅니다. 엄청난 파도를 이겨내고요, 거대한 자연을 궁을복시키는 기분 맛보면서 청새치를 잡아내기도 합니다. 자기 눈에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해내고 불가능한 계획들을 실현해내고, 여러분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근데 끝은 똑같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요 뼈다귀만 남아요. 뼈다귀만. 정말 대단해 보여도요 집에 끌고 온 거는 뼈다귀만 남는다니까요. 뼈다귀만.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해도요, 우리 사실 인생에 한 번쯤 성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젊은 시절, 안 그러면 지금 또 현재 우리 성취를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뼈다귀만 남아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오늘 본문 끝에서 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양된 우리는 사람이고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뼈다귀 약속하지 않으세요. 죽음 이후에 더욱더 위대한 성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조급해지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온전한 목자 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자식은 결혼시키고 싶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저 자리는 한번 올라가보고 싶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계속해서 조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안케 하려면 컨트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만약에 자동차 보험 같은 보험으로 커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종류의 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우리 삶의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가지 위험 요소만 건드려줘도요, 여러분 가운데 밤잠을 설치게 될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고민 한 가지에 꽂히면요 잠 못 잡니다. 인생이 그렇게 불안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 조건이 붙는 한 모든 것이 뼈다귀 남지 않는다는 것은요, 뼈다귀밖에 남지 않는다는 건 정말 명백합니다. 정작 일생을 바쳐 내가 정말 청새치 한 마리 잡았나 성공했나 싶은데요, 입에 한 점 넣어보지도 못한 채 뼈다귀만 남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지연시키기만 하다가 결국 뼈다귀만 남기고 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실 때요, 우리는 뼈다귀만 남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과정 중에는 몰라요. 이단이 그런 뜻 아닙니까? 달을 이자에 끝단자, 끝이 다르다. 과정에는 우리 티가 잘 안 납니다. 끝이 달라서 그렇지요. 이단 그 집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뜨겁고 뭐 열심이고 이렇습니다. 예. 목사님들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예. 미남이고, 예. 교회 뭐 시설도 좋은 데도 많고, 예. 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과정이니까. 인생이라는 항해를 마치고 왔을 때요, 내 배 끝에 뼈다귀만 달려있을 것인지 아니면 싱싱한 청새치가 그대로 달려있을 것인지 그건 우리의 목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요 결코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튼튼한 보험회사 믿는 일과 비할 바 없는 우리 삶의 끝을요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둘러보면요 정말 여러 종류의 목자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는 아파트 값이래요. 왜? 그거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인맥에 목숨을 걸어요. 어떤 이는 자기 실력에 목을 매답니다. 그게 자기 목자인 줄 알고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은 청새치 잡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요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우리 저마다 다른 모습이지만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 모인 단 하나의 공통의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온전하고 최종적인 목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 같고 우리 삶의 평안을 선사해주는 여러 가지 목자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어떤 사람은 학벌과 인맥과 어떤 사람은 자기 실력을 목자 삼아 의지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어떤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인생 끝에서 뼈다귀만 남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하오니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허망한 것 붙들고 인생에 뼈다귀만 남기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주신 싱싱한 청새치 한 마리 그대로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